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사 전면 중단과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특별조사위원회 담화문을 통해 2016년 2월 12일부터 조일 정부 간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 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도발적인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엄중한 후과를 선생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 정권이 져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이유로 10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아베 정권은 이미 해제하였던 제재 조치를 되돌리고 추가 제재까지 취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스톡홀름 합의 파기를 공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이 일주일 안으로 시리아 내전의 휴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어제 독일 뮌헨에서 열린 회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휴전 논의에는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같은 테러 집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7개국 대표들은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와 마다야 등 정부군의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이번 주부터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의 결정에 시리아 반군이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시리아 반군들은 서방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 합의를 강요당할 경우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T-50A 훈련기를 미 공군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은 T-50의 개량형인 T-50A를 미 공군에 제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미 공군은 오는 2017년까지 현 T-38 훈련기를 대체할 새 훈련기 350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훈련기의 총 구매 가격은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은 록히드 마틴사와 보잉, 스웨덴의 사브 등 관련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훈련기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100년 만에 입증됐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11일 공간과 시간을 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중력파의 존재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력파는 질량을 지닌 물체가 일으키는 중력에 의한 시공간의 파동을 의미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00년 전인 1916년 중력이 정체를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중력파는 13억 년 전 우주공간에서 블랙홀 두 개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1일 누에보 레온주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파벌 싸움이 폭동으로 이어져 49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하이메 로드리게스 주지사는 이번 폭동이 두 폭력 집단 간의 싸움에서 시작됐다며 진압 과정에서 탈옥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폭동 직후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2시간 만에 진압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교도소 주변에 배치돼 있습니다. 한편 폭동 소식이 전해진 직후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로 몰려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돌을 던지는 등 시위를 벌였다고 AP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 사상 처음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 신입생 지원자가 자그마치 4만 명에 달했는데요. 지난해보다 5%가 더 많은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늘어난 게요. 이 저소득층 학생을 끌어모으려는 대학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올해 지원자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은 여기서 그치질 않고 있는데요. 현재 하버드대학교의 학부생 5% 가량이 연간 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의 가정의 학생인데요. 이 학비, 교과서, 의료비, 교통비 등을 학교가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재정 정책에 따르면은요,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의 학부모에게는 어떤 재정적 부담도 지우지 않게 하고 있고요. 6만 5천 달러에서 15만 달러의 소득이라면 전체 학비의 10%만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외에도 많은 좋은 학교들이 미국에 많지만은요, 세계 최고 수재들이 모인 대학에서 꿈을 키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텐데요.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런 파격적인 재정 정책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영하 1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북한은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 1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오후에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기온은 영상 4도에서 5도 예상합니다. 개성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8도에서 16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프리실라 안이 부릅니다. 드림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일주일 안에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하면서 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동유럽 전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멕시코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일주일 안에 모든 적대적 행위를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예, 11일 독일 뮌헨에서 이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시리아 주변 국가 등 17개 나라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 회의에서 적대 행위를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달 초에요. 사우디에서 유엔이 중재를 해서 시리아 정부하고 반정부 대표 사이의 평화회담이 추진됐었는데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예, 당시 반정부 대표들이 러시아의 반군 지역에 대한 이 공습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었는데요. 자, 이번 합의가 또 실질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요.
네, 각국 대표들은 이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참가국들이 휴전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네, 얀 에게란트 유엔 긴급 구호 조정관은 이번 합의가 모두가 기다려온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도 이번 합의는 시리아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케리 장관은 이 적대 행위 중단이라는 이 표현은 반정부 측에서 원하고 또 요구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네.
예, 일주일 안에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에 돌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케리 장관은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나 알카에다 시리아 지분, 알 누스라 등 이런 테러 조직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케리 장관은 또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이 공동 의장국이 돼서 장기적인 폭력 사태의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시리아 내 적대 행위를 멈추는 건 어려운 과제지만 일주일 안에 이행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내 테러 세력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여왔는데요.
네.
예, 따라서 이 앞으로 휴전이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예,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11일 이 시리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만약 강대국들이 시리아에 지상군을 보낸다면 세계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시리아 지원그룹 회의에서 시리아 내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했다고요?
예, 참가국들은 시리아 내 인도적 지원 속도를 높이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지원이 절실한 곳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예,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계속되면서 이 지원을 위한 접근까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이 휴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시리아 반정부 측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요?
예, 시리아 반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공습 중단이 이루어진다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이란 또 레바논 헤즈볼라도 휴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예, 시리아 반정부 측은 러시아가 이 테러 세력이 아니라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고 있는 반군 지역을 공습했고 이 무차별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면서 이 평화회담을 거부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테러 세력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이들을 완전히 격퇴하기 전까지는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안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건 상당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리아 북부에서는요, 정부군의 공세 때문에 최근 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앞서 터키 정부도 최근 시리아 북부에서 몰려오는 난민이 급증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네.
예, 데이빗 밀리밴드 국제구조위원회 대표가 런던에서 열린 시리아 지원회의에서 시리아 북부 주민 10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이 북부 반군 점령지인 알레포 주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알레포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 주변 마을을 장악하면서 주민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동유럽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옌스 슈터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유럽 방위력 증강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규모도 공개했습니까?
예, 구체적인 증강 규모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나토 병력을 동유럽 동맹국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미 나토는 이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또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후 이 동유럽 국가들의 위협을 느끼면서 신속 대응군을 창설했는데요. 이를 증강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슈톨텐베르크 총장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이번 전력 증강은 동유럽 동맹국에 대한 나토의 방위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나토가 앞서서 신속대응군 증강 계획을 밝혔었죠.
예, 지난해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현재 1만 3천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규모를 4만 명으로 늘리고요. 48시간 내 투입이 가능한 5천 명 규모의 초신속 합동군도 창설키로 했는데요.
네.
예,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다시 동유럽 전력 증강에 합의한 겁니다. 예,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7월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걸로 보이고요.
네.
예, 미국 역시 나토의 일원으로서 유럽 지역의 군사 지출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17 회계연도에 유럽 관련 예산을 34억 달러로 4배 늘리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반응인가요?
예, 러시아는 이런 나토의 병력 증강 계획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고 또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나토의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유럽의 전략적 안정 그리고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나토 국방회의로 돌아가서요. 유럽으로의 난민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지중해에 해군력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에게해에 즉각적으로 나토 해군 함정을 배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나토가 이 독일과 터키, 그리스 등 이 난민 사태를 겪고 있는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서 해군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난민 밀입국 조직을 퇴치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나토 군함이 직접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토 군함들은 현재 지중해와 소말리아 해역에서 테러 작전 및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 중인데요.
네.
예, 이 해군력을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의 유입 통로인 에게해에 배치하고요. 난민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이 그리스 섬에는 벌써 5만 명의 난민이 도착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불법 밀입국 조직에 의해서 위험한 항해를 하다가 해상에서 목숨을 잃은 난민도 많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멕시코 방문길에 올랐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일 낮에 이탈리아를 떠나서 멕시코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멕시코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이 쿠바를 잠시 들려서 러시아 정교회의 카릴 총대주교와 역사적인 만남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가톨릭 교회가 11세기 무렵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된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러시아 정교회의 카릴 총대주교도 이 쿠바를 방문 중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카릴 총대주교는 라울 카스트로 이 쿠바 국가평의 의장 초청으로 이 쿠바를 공식 방문 중인데요. 이번 만남 역시 카스트로 의장의 주선으로 마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쿠바 아바나에서 약 2시간 동안 회동할 예정인데요. 로마 교황청은 이번 회담이 두 교회 관계의 중요한 역사적인 무대이자 이 선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릴 총대주교하고 회담을 마치면 또 곧바로 멕시코로 향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멕시코에는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이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멕시코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멕시코 방문 일정이 또 일주일 가까이라면은 다소 긴 일정이네요.
예, 그렇죠. 멕시코는 이 브라질에 이어서 가톨릭 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멕시코 방문 기간 동안에 과달루페 대성당 등에서 미사를 집전하고요. 멕시코 대통령, 가톨릭 지도자들, 멕시코 공직자들, 청년들과 면담하고요. 또 교도소 방문 등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교황의 방문에 바로 앞서서요. 12일에 멕시코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들자끼리 폭동이 벌어져서 50명이 넘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 교도소에서 이 수감자들 사이에 파벌 싸움이 벌어져서 적어도 52명이 숨지고요. 12명이 다쳤습니다.
네.
예, 부상자들 가운데 일부는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군대하고 경찰까지 투입된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고요?
예, 이번 폭동은 악명 높은 마약 범죄 집단의 지도자가 연루됐다고 하는데요.
네.
예, 재소자들은 총기도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군대와 경찰이 출동해서 2시간여 만에 간신히 진압했는데요. 이 탈옥을 시도하는 재소자들의 방화까지 벌어져서 이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멕시코는요 전부터 교도소 환경이 열악한 걸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다른 교도소에서 이 비좁은 시설과 열악한 환경을 항의하다가 이 대규모 폭동으로 번진 적도 있습니다. 이 폭동을 진압한 군과 경찰은 또 다른 폭동 사태가 일어날 걸 우려해서 현재 교도소 일대에 대한 경비를 삼엄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목요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6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서 오리건주에서 벌어진 무장 시위대의 연방시설 점거 사태가 6주 만에 마무리됐다는 소식, 또 오바마 대통령이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사막지대에 국립기념지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토론회가 또 한 차례 열렸죠?
예, 목요일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6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영방송 PBS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의 남은 두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참가했는데요. 토론회는 위스콘신주에서 열렸지만 후보들 관심은 네바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듯 했다는 게 언론의 분석입니다.
네, 민주당이 다음 주 토요일 20일하고 또 20일에는 서부 네바다주에서 당원대를 열고요. 그다음 토요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경선지를 염두하고 토론회 임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바다주는 흑인과 아시아계, 중남미계 등 소수계 주민의 비율이 높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는 흑인이 많이 사는데요.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모두 흑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거론했습니다. 두 후보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a male African-American baby born today stands a one in four chance of ending up in jail.
When we talk about criminal justice reform and ending the era of mass incarceration.
네, 샌더스 후보는 오늘 태어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 아기는 4명 중 1명꼴로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런 문제를 더는 간과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교도소 수감 문제를 얘기할 때는 흑인들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 주택 문제 등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다른 문제들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샌더스 후보가요, 클린턴 후보가 정치 후원기구인 슈퍼팩, 이 슈퍼정치행동위원회하고 거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는다면서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기업 후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영향받는 건 아니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예로 들었습니다.
When it mattered, he stood up and took on Wall Street. He pushed through and he passed the Dodd-Frank regulations.
Let's not insult the intelligence of the American people.
네, 클린턴 후보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슈퍼팩과 금융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지만 필요할 때는 도드-프랭크 법안을 승인하는 등 월가 금융권에 맞서 개혁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드-프랭크 법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을 말하는데요.
네.
자, 그러자 샌더스 후보는 미국인들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월가 금융권이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냈지만 고위 경영진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선데스 후보가 선거운동 내내 이런 거대 기업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소득 불균형을 미국 사회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제도인 오바마케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 민간보험회사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 단일 건강보험 제도로 바꿀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립대학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이런 샌더스 후보의 안이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든다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난 경선 결과를 보면은요, 아이오와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샌더스 후보를 가까스로 이겼고요. 뉴햄프셔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20%포인트가 넘는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두 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다음 경선 무대인 네바다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나요?
예,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는 주민의 대부분이 백인인데요.
네.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수계 주민, 흑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흑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데요.
네.
클린턴 후보가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오바마 대통령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갈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The kind of criticism that we've heard from Senator Sanders about our president, I expect from Republicans. I do not expect from someone running for the
Madam Secretary, that is a low blow.
네, 샌더스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을 가리켜 약하다는 식으로 비판하는데 그런 비판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공화당 후보 입에서나 나올 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자 샌더스 후보는 비열한 중상모략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에 나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클린턴 후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 승자로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예, 대체로 국내 정책 분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승자로 꼽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열린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22%포인트 차이로 샌더스 후보에게 크게 패했지만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질문에 대답해서 지지자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죠. 반면에 샌더스 후보는 이미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들뿐만 아니라 소수계 유권자 등 새로운 지지자들을 끌어들였어야 했는데 그럴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진 못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이 네바다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 전의 마지막 토론회였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3월 6일에 미시간주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오는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아홉 번째 토론회를 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벌어진 무장 시위대의 연방시설 점거 사태 드디어 끝이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요일 오리건주 멀루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시설에 남아있던 4명이 투항하면서 41일 동안 계속됐던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4명에게 중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경찰하고 FBI가 보호구역 주변을 포위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남아있던 사람들이 11일 중에 나오겠다고 밝히면서 또 사태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마지막까지 저항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전 10시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3명이 손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데이비드 프라이라는 이름의 20대 시위 자가 자살하고 싶다면서 저항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면서 당국에 체포되느니 자유로운 사람으로 죽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한 시간쯤 뒤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됐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약 3만 명이 접속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네.
이 남아있던 시위자들을 설득하는데 미셸 피올의 네바다주 의원과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큰 역할을 했고요. 또 보수 반정부 운동가인 크리스앤 홀과 게빈 샘스 씨 등 이런 사람들이 시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투항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6주 동안에 걸친 무장 시위대의 연방시설 점거 사태가 끝이 났는데요. 자,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유 또 과정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 1월 2일이었습니다. 네바다 목장주 에먼 번디와 라이먼 번디 형제가 이끄는 이 무장 시위대가 멀루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시설을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면서 연방정부 소유지를 지방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 는데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몇 달이든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고 다짐했죠. 특히 연방정부 소유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먼드 부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네.
정작 해먼드 부자는 시위대의 이런 행동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네. 자, 당국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앞서 체포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국이 지난달 26일 이번 사태 주동자 번디 형제 등 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 모임 임에 참석하기 위해 보호구역에서 나오자 도로를 가로막고 체포한 건데요. 뭐 대부분 순순히 체포됐지만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무장 시위대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 당국은 숨진 시위자가 총을 꺼내려고 해서 발표했다고 밝혔죠.
네.
이 수감된 뒤에 번디 형제는 농성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투항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그동안 모두 12명이 체포됐는데 끝까지 저항하던 네 사람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FBI는 무력 사용과 협박, 위협으로 경찰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모의한 혐의로 16명을 기소했습니다.
네, 앞서 번디 형제의 아버지도 체포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번디 형제의 아버지 클라이븐 번디가 시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수요일 오리건주에 왔는데요. 이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당국에 검거됐습니다. 이 네바다 목장 주인 클라이븐 번디는 여러 해 동안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불법 방목을 해왔는데요.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 관리가 들어오려고 하자 들어오면 총을 쏘겠다면서 아들들과 함께 무장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연방정부 당국이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는데요. 클라이븐 번디는 2014년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요,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비난하면서 연방정부 소유지를 지방정부에 넘기라는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국립기념지를 추가로 지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서부의 사막 지역 세 곳을 연방정부의 기금을 지원받아 보호 관리되는 국립기념지로 지정했습니다. 산맥과 화산 유암 그리고 사구를 포함해 총 면적이 180만 에이커, 그러니까 약 7,300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연방정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육지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단독 권한으로 천연 기념물을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 중 한 명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지난 1906년에 제정된 이 연방 유물법에 근거해서 해당 지역을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 줄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네.
앞서 이 지역을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환경운동가들과 탄광회사 그리고 사냥꾼들 사이의 불화로 법제화가 좌절됐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여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여러 곳을 또 국립기념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그리고 텍사스주의 약 4,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국립기념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생태학적으로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큰 지역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행정명령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지역 상원 의원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립기념지를 계속 지정하고 있다는 게요. 아,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 문제에 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 측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또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겠다는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 태평양의 방대한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네.
자, 이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육상과 해상지역의 총면적이 무려 1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연방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지정한 지역들은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이미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들과 일부 연결이 되는데요.
네.
가장 넓은 지역은 모하비 트레일 국립기념지라고 합니다. 고대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무역로와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훈련장이 이곳에 있고요.
네.
미 중부 시카고에서 서부의 LA를 횡단하는 유명한 66번 국도가 이 지역을 지나는 등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백악관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고 퇴임하기 전에 추가로 국립기념지를 지정할 계획인데요. 후보지 가운데는 번디 일가가 무장투쟁을 벌인 네바다주 골드버트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OAR이 부릅니다. Peace 들어보시죠. I don't wanna fight no more. Only wanna get to shore. Baby, don't slam the door tonight. We ran another off the tracks. That's time we can't get back. We can save tomorrow if we try. Oh, until we make this right. Oh. Say goodnight. I just wanna make you laugh. I just wanna see that smile. Babe, we're only here or for a little while. I just wanna hold you till we fall asleep. I want love, I want us, I want you, I want me, I want peace. Everybody needs a place, somewhere that's warm and safe, shelter from this crazy world we're in. But tonight I let the rain inside, took away a place to hide. I'm sorry that I made you cry again. Oh, we can make this right. Kiss me good night. Till we fall.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9일 실시된 뉴햄프셔주 예비선거 민주당 경선에서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득표율 60%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계속 승기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에는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주요 대선 후보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유대인의 뿌리를 갖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정식 이름은 버나드 샌더스입니다. 버니는 버나드의 애칭이죠. 샌더스 의원은 1941년 미국 뉴욕에서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피해서 17살 때 폴란드를 탈출한 후에 간신히 뉴욕에 정착해서 페인트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고요. 샌더스 의원의 어머니 역시 유대계였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의 어머니는 샌더스 의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못 돼서 사망하고요. 아버지도 3년 뒤에 사망하고 맙니다. 샌더스 의원은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일찌감치 미국의 경제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샌더스 의원의 형은 자랄 때 먹을 거나 입을 옷이 부족한 적은 없었지만 커튼이나 양탄자 같은 것을 살 형편은 못 됐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의원은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브루클린 칼리지에 들어가지만 1년 후에 시카고 대학교로 전학합니다. 샌더스 의원이 사회운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한 학생 운동 단체나 학생 비폭력 조정 위원회 같은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유대인 집단 농장인 키부츠에서 한동안 생활했는데요. 미국에 돌아와서는 버몬트주에 정착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정계에 뛰어들기 전까지 영화 제작자나 자유 기고가 같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And I am here today to take a strong stand against this bill. And I intend to tell my colleagues and the nation exactly why.
예, 지난 2010년 샌더스 의원이 연방의회 상원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안을 막기 위해서 8시간 넘게 쉬지 않고 연설하는 소리입니다. 이 의사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샌더스 의원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필리버니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샌더스 의원의 공직 생활은 1981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거의 공백기 없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처음 승리를 맛본 건 1981년 무소속으로 나선 버몬트주 버링턴시 시장 선거였습니다. 당시 샌더스 의원은 겨우 12표 차로 간신히 이겼는데요. 하지만 이후 샌더스 의원은 세 차례나 더 시장에 당선됩니다. 이 시기는 샌더스 원이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걸 증명해 나가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샌더스 원은 드디어 워싱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데요. 이때부터 2007년까지 버먼트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하고요. 이어서 상원에 도전해서 현재까지 연방 상원 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 젊은이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후보.
Today I am proud to announce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지난해 5월 버니 샌더스 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무소속이었던 샌더스 원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 전국적인 지명도도 낮고 당내 기반도 거의 없어서 이렇게 거센 돌풍을 일으키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습니다.
And that is that the American people are sick and tired of hearing about your damn emails.
Thank you. Me too. Me too.
Enough of the emails. Let's talk about the real issues facing America.
지난해 민주당 1차 토론회 때 샌더스 원의 목소리입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개인 이메일 계정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이런 개인 이메일 문제는 이제 그만 말하고 진짜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말해서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성품과 정치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요. 현재 샌더스 의원은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아성을 넘보고 있습니다. 올해 74살로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샌더스 후보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He feels like a man of the people, and that's what I like about him.
샌더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 20대 청년은 샌더스 의원이 사람을 위한 후보 같아서 좋아한다고 말하는데요.
Being passionate about the issues that are affecting the next generation, so my generation and the ones younger than us.
또 다른 이 20대 여성은 샌더스 후보가 대학 등록금이나 환경 문제 등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샌더스 후보가 말하는 건 이미 어떻게 그 일을 할지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 전문가들은 샌더스 의원의 장점으로 정직성과 진정성 등을 꼽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무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해온 버니 샌더스 의원은 현재 비주류 정치인의 대명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샌더스 의원이 노련하고 풍부한 정치 외교 경험을 무기로 삼고 있는 클린턴 후보를 두르고 민주당 후보 지명을 따낼 수 있을지 나아가 미국의 첫 유대계 대통령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o you think it's better to buy a used car or a new car?
I think it's better to buy a new car. It will cost you more, but you'll save money in the long run. Because you shouldn't have to pay so much for repairs for a used car.
Ah, I se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Do you think it's better to buy a used car or a new car? 차를 사려는데 중고차가 좋을까 새 차가 좋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I think it's better to buy a new car. 새 차가 낫다고 생각해. It will cost you more, but you'll save money in the long run because you shouldn't have to pay so much for repairs for a used car.
살 때는 좀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절약할 수 있어. 중고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 수도 있잖아.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in the long ru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think it's better to buy a used car or a new car?
I think it's better to buy a new car. It will cost you more, but you'll save money in the long run. Because you shouldn't have to pay so much for repairs for a used car.
Ah, I see. Today's phrase is in, I-N, in, the, T-H-E, the, long, L-O-N-G, long, run, R-U-N, run, in the long run. If you talk about something in the long run, you mean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simply means in the end. In the long run은 길게 보면, 결국은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새 차가 중고차보다 처음 살 때는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죠. 중고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런 말을 한 모양입니다.
It will cost you more, but you'll save money in the long run.
이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If you look at it in the long run, your decision is going to benefit the company.
는 길게 보면 네 결정은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think it's better to buy a used car or a new car?
I think it's better to buy a new car. It will cost you more, but you'll save money in the long run because you shouldn't have to pay so much for repairs for a used car.
Ah, I see. Let's review. If you talk about something in the long run, you mean over a long period of time.
길게 보면, 결국은.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언론인들은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자유롭게 알리기 위한 싸움을 매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언론의 자유에 관한 연설에서 지난해 71명의 언론계 종사자들이 업무 중 살해됐으며 거의 200명이 감옥으로 보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 즉 CJP에 따르면 이라크와 시리아가 1992년 이래 각각 언론인 사망자 173명과 93명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나라 1, 2위에 꼽혔습니다. 오늘날 폭력으로 숨진 기자들의 약 3분의 2가 바로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살해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쓴 글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단속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독립적인 미디어의 기자, 방송인, 사진기자, 블로거, 심지어 만평을 그리는 화가까지도 신체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치지 않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런데도 진실로 자유로운 언론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6명 중 1명꼴에 불과합니다. 캐리 국무장관은 어떤 나라도 국민에게 자신의 믿는 바를 말할 수 있고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스스로를 위대한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언론인을 위협하고 수감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는 함께 일어서서 저널리즘에 충실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사실을 크고 분명하게 외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